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은 활짝 열고 집중해서 놓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새기며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는 한 토막 이야기입니다. 장희빈으로 유명한 숙종 시절에 개성 근방에 아주 이름난 효자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 효자는 나이가 많아서 거동을 못하는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며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숙종 임금님이 이 효자가 사는 마을 근처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효자의 어머니,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 행차를 먼 발치에서라도 봤으면, 한 번만 봤으면 여한이 없겠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이 효자 어머니를 지게에 태워서 임금님 행차가 지나가는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있으면 이 앞으로 가교가 지나갈 거예요. 참고로 가교란 조선시대 왕과 왕세자가 사용하던 가마를 가리키는 것인데, 잠시 후 이 효자와 어머니가 서 있는 곳으로 임금님이 탄 가교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마에서 경치 구경을 하던 숙종 임금의 눈에 이 효자와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멈춰라! 아니 웬 노인을 지게 태워서 서 있는 것이냐? 차초지정을 알아버렸다. 가마를 멈추고 이 효자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숙종 임금은 효자의 효성을 크게 칭찬하면서 상으로 송아지 한 마리와 쌀 열 가마를 하사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이 임금님의 마음까지 감동시켰다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효자가 임금님께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웃 마을에 아주 소문난 불효자가 나도 좀 상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몇 달 후 가기 싫다고 하는 어머니를 억지로 지게에 태워서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가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숙종 임금이 이 불효자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고을 수령에게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을 수령이 예, 정몸은 이 근방에서 아주 소문난 불효자인데 얼마 전에 상을 받은 그 효자의 흉내를 내서 자기도 상을 받으려고 일부러 저러고 있는 겁니다. 저놈에게 일벌백계를 내리심이 마땅한 줄 알아요. 아주 제대로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고을수령의 보고를 들은 숙종 임금이 뭐라고 했느냐? 당장 저놈을 하옥시켜서 매우 폴기를 쳐라! 예,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저 불효자에게도 저번 효자 때와 똑같이 송아지 한 마리와 쌀 열 가마를 내려주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불효자가 상을 받으려고 일부러 흉내를 내는 건 줄 알면서도 왜 상을 내리라는 겁니까? 상을 내리라는 임금의 명을 듣고서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신하들에게 숙종 임금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릇 효도란 흉내를 내는 것도 귀한 것이다. 예, 효도는 흉내를 내는 것만도 귀하다는 이 이야기, 부모에 대한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말해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미풍양속이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 효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엄중한 명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출애굽기 20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며 명령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10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대신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열 번째 계명까지는 대인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효도를 명령하신 다섯 번째 계명, 대인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을 향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엄중하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부모에 대한 효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효도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께 청종하는 것이, 부모님께 청종하는 것이 구체적인 효도의 방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2절, 본문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23장 22절로 25절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성경 전체에서 가장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곳인데, 참고로 2013년도 어버이주일 때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때는 이 잠언 전체, 잠언의 전체적인 구조와 특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관점을 조금 좁혀서 잠언 23장으로만 한정을 해서 잠언 23장에서 말씀하는 구체적인 그 효도의 방법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잠언 23장에서 말씀하는 구체적인 첫 번째 효도의 방법, 적 있는 것처럼 청종하는 것, 부모에게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청종이란 이제 올해 우리 교회 표지요, 말씀을 청종하는 교회,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이 청종한다는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자,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갈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에게 청종한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뜻이, 아주 단순합니다. 부모에게 청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부모에게 청종한다는 것은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효도한다는 여기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먼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그리스도인들의 비난의 화살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뭐라고 비난하느냐, 효도하지 않은 종교야, 기독교는 효도하지 않은 종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초상도 몰라봐, 교회에 빠지면 돌아가신 부모님도 본체만지한다니까. 예,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기독교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경시한다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도록 가르친다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전도할 때 교회 나오라고 전도할 때 이런 식으로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거론하면서 교회 나가는 것을 안 나갑니다. 나는 효도하지 않은 기독교 그런 종교 안 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경시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전 세계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큼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도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효도하지 않는 종교라고, 조상도 몰라보는 종교라고 비난한 경우가 많지요. 자, 이와 같은 비난의 주된 초점이 뭐냐? 기독교에서 제사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조상 제사를 반대하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 영전 앞에서나 부모님 묘소에서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효도하지 않은 종교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우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여러분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기독교에 대하여 효도하지 않는 종교라고, 조상도 몰라보는 종교라고 비난을 하거들라 분명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아, 맞아. 그런 면이 조금 있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잘못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조상 제사를 반대하고 돌아가신 부모님 영전 앞에서나 부모님 묘소에서 절을 하지 않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도를 경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강력한 효도의 종교다. 그래서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효도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 그게 기독교다. 그러므로 제사라는 형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비난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효도한다는 이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앞에 거는, 앞에 내용은 비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것은 이 두 번째, 짚고 넘어갈 두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인들,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거예요. 자,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효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꼭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극단적인 경우에만 적용을 하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아직 믿음이 없으신데, 아직 교회 안 나가시는데,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반대할 때, 그럴 때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아, 성경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면서요? 그러면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그 부모님 말씀에, 그 말씀에도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여러분 성경의 그 말씀은요,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 자녀의 믿음을 반대하는 그와 같은 경우를 가정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얘야, 여기 가서 저 집에 가서 남의 것을 좀 훔쳐와라, 도둑질해라. 만약에, 그런 부모님 안 계시, 만약에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맞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남의 집에 가서 훔쳐옵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당연히 안 됐지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자,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 자녀가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부모님과 나, 부모님과 자녀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믿은 자녀가 믿음이 없는 부모님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 자,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 자녀의 믿음을 반대한다.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한다. 교회 나가지 마! 예. 옛날에 그런 표현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나가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여러분, 이런 경우에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 부모님 말에 순종해서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 부모님 말을 거역하고 교회를 나가야 되나? 이것을 고민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민할 거리가 아니에요.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설득해서 교회로 모시고 올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야 돼.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에게 청종하라는 것,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은 자녀의 믿음을 반대하는 그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청종하라는 것,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자녀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자녀가 가진 경험과 자녀가 가진 지식과 자녀가 갖고 있는 가치관만을 앞세워서 인생길을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앞장세워서 부모님의 조언을 길잡이로 삼고 자녀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년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다니는 꿈을 꾸며 자랐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미국과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은 유럽의 열강들이 해군 또 선박회사를 앞세워서 아프리카 또 아시아,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막대한 부를 누리는 그런 배열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이 당시 젊은이들의 많은 꿈이었어요. 이 소년 역시 그러한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나는 나중에 선박회사에 취직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돈을 벌 거야. 몇 년 후 건장한 청년이 된 이 소년은 자신이 꿈꾸던 대로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했고 이제 오랫동안 꿈꿔오던 것을 이룬다는 생각에 부푼 가슴을 안고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한 다음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첫 번째 항해를 떠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어머니를 보지 못하게 됐지만 이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꿈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시작하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얘야,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너무나 괴롭구나. 배를 타고 먼 나라에 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곳에서 나하고 같이 살면 안 되겠니? 간곡하게 만류하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이 아들,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나의 꿈을 좇을 수는 없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오던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한 이 아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간 것이 아니라 훗날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군인이 됐습니다. 또 계속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돼서 오늘날 세계 제1의 강대국이라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관한 이 이야기는 미국의 교회 학교에서 부모에 대한 효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르칠 때마다 반드시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처럼 부모에게 청종하는 것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체적인 효도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효도를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 구체적인 효도의 방법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2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23장에서 말씀하는 구체적인 두 번째 효도의 방법,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귀찮게 여긴다거나 혹은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해서 세상적인 지식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인데요. 탈무드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어떤 가정에서 어느 날 아주 커다란 먹음직선 닭고기가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형편에 어디서 이렇게 커다란 먹음직선 닭고기가 나왔을까? 궁금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아가, 이 닭고기가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며느리가 예, 아버님 하면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아들이 자기 부인의 입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쓸데없는 거는 묻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는 그냥 맛있게 드시기만 하세요. 예. 근데 그냥 예. 그래서 결국 이 아버지는 알았다. 뭐 커다란 닭고기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한 채 식사를 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탈무드에서는 이 아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아버지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한 아들, 그 다음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아니, 닭고기가 어디서 났는지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탈무드에서 내린 이러한 결론은요, 아버지 질문에 대하여 아들이 대답을 안 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아들의 태도,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아들의 태도가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표현이 담겨진 또 한 가지 의미,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나오는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이 표현은요, 사실 앞서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던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에서 공경한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는 저 표현은 공경하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공경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합니다. 카바드는 원래 사람의 간이나 혹은 무겁다, 이런 뜻이. 근데 이게 어떤 인격체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사용될 때는 이 카바드란 말이 존경하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이란 존재를, 부모님을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 그런 뜻이. 얼마 전 TV에서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무슨 제목인지 모르겠는데 남자 연예인들 몇 명이 나와서 부모님을 주제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MC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젊은 시절에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먼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엄마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엄마 젊은 시절에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너무 희생하지 마세요. 이런 대답도 있었고, 엄마 굳이 아빠랑 결혼하지 말고 첫사랑 그 남자하고 결혼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대답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 출연한 연예인 중 한 명이 방청객과 이 스태프들 모두를 울컥하게 만드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엄마에게, 엄마 정말로 잘 들으셔야 돼요. 엄마는 40세가 되면 고혈압으로 크게 한번 쓰러집니다.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고혈압으로 쓰러지고요. 50세가 되기 전에 쓸개, 자궁, 맹장을 떼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0대부터는 당뇨로 고생을 하시고요. 60대부터는 심근경색으로 고생을 합니다. 60대 중반부터는 무릎 관절 때문에 여러 번 수술하고요. 그리고 70대에는 뇌졸중으로 여러 번 쓰러지게 됩니다. 엄마, 지금 말한 이거를 다 견딜 수 있으시다면 그러면 저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어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같은 모습일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부모님의 한이 없는 사랑은 자녀된 모든 이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위대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해야 한다. 부모님을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메시지, 부모님을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다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이생은 가히 없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모두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엄중하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효도를 실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청종하는 것이 구체적인 효도의 방법임을 깨닫고 저희 모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 구체적인 효도의 방법이란 사실을 깨닫고 저희 모두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는 자녀, 부모님을 존경하며 부모님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